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상반기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바로 오늘부터죠.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 그리고 알뜰주유소는 바로 반영이 되고요. 자영주유소도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비율 80%까지 올라가고요. 오는 12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시작이 됩니다. 이 밖에 금융, 복지, 교통, 교육 등에서 157건의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고요. 이 내용은 202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실물 책자도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고 검색을 하면 글과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맞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들으면서 더 슬기로워질 수 있는 방송 저와 제작진 함께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1부는 자동차 명장으로부터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 들어봅니다. 지금 비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온 뒤에 내 차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들어보고요. 2부는 대한비뇨의학재단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소변생활 프로젝트 시작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실금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시 30분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거센 장맛비가 다음 주 남부지방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차량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마철 차량 관리법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 연결돼 있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장마철 차량 관리법인데 일단 이 이야기 하기 전에요. 그 최근에 좀 차량이 주목받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조윤아 양 일가족 사건인데 그 명장님도 보셨죠?
네.
예. 아마 관련 소식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차량 인양을 했는데 기어봉이 파킹 피해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또 운전석 문이 다 잠겨있지 않은 점이 의문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운행 중이었다고 하면 드라이브,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피해 있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명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화면을 이제 도로의 경사도라든가 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뭐 자동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그렇죠? 예. 만약에 굴러간다 그러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진 상태 뒤에 있거나 아니면 N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 있다가, 그리고 세 사람이 탔는데 누가 또 뒤에서 밀겠어요, 그죠? 당연히 나는 운전자가 앞으로 갔다고 보고, 왜? 방향을 또 그쪽으로 틀어놔 있었으니까.
예.
근데 그 피해가 간 위치는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을 먹게 되고, 네. 그죠? 약관에 뭐 마음이, 독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공포심이 있고,
예.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발과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렇죠. 예. 왜냐면 피해에서는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굴러갔겠어요? 그러면 뭐 차를 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 하면
예, 예.
그건 당연하게 차가 N이나 D에 있을 때 굴러간 거고 그 안에 물에 빠진 거고 그러면 그 운전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감이라든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게 되죠, 몸이 다. 손,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내바가 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있을 경우에는 차량문이 그 아우디 차량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피로 놓고 문을 한번 열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신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 아니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빠진 물이 빠진 썰물 시간을 이용해서 갯벌에 미리 뭐 주차를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아니 세 사람이 만약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순간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 쳐다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또 만화책에서 나온 얘기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혹시나 차량이 물에 빠지면서 무언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기어가 변경되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에 뭐 정확한 거 조사해봐야겠지만
예.
그 운전 3명이 탔고 그 시스템에 걸리는 화면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아, 그럴 고장으로 인한 확률은 없다.
네.
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물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고장이나 원인을 밝혀내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안에 인양을 했을 때 그 블랙박스에 칩을 복원해가지고 그때 화면을 영상을 다 이렇게 확인해서 아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차가 자동차 이제 터널이라든가 짐이라든가 이쪽 한쪽으로 몰리면서 문이 열리면서 물이 이제 유입됐구나.
예.
이런 게 다 보였잖아요.
예.
복원이 가능했죠. 예전에는 그런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워낙 또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예전에 세월호 건도 바다 속에 더 오래 있었는데도 다 복원했기 때문에.
예.
뭐 한 달 정도 거는 충분하게 복원할 거라고 봅니다.
아, 복원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앞서서 잠깐 질문을 드렸고요.
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명장님 혹시 어제 운전하셨나요?
당연히 운전했죠.
어제 네. 운전 어떻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제일 손쉽고 가볍고 누구나 다 아는 거는 타이어 깊이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돼야지 되냐면 트레드 깊이가 3mm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예.
왜냐면 차가 지나가는 차 보면 물을 헤치고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물살을
네.
갈리면서.
예.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는 그 구멍이 필요한데 그 바퀴에 트레드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용 타이어를 쓰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물을 빼지 못하면 물 위에 떠있는 차가 돼요. 그냥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잘못하면 코로 돌 때 사고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물을 쉽게 배출하려면 타이어 트레드 깊이가 3mm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공기압도 약간의 고속도로 달릴 때 이렇게 되려면 한 10% 정도 더 넣어주시면 더 좋죠.
어떤 게 3mm가 돼야 된다고 하신 거죠?
타이어 트레드 깊이. 우리가 한마디로 운동화에 보면
예.
그 말이 닳고 안 닳고의 깊이가 있죠.
예.
그 깊이. 타이어의 그 깊이. 홈 깊이가 3mm 이상이 돼야지 물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예.
수막 현상, 물 위에 떠 있는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브레이크 밟을때라든가 제동도 떨어지지만
예.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타이어 이제 교체 주기를 판단할 때 그 깊이를 따지곤 하는데 그게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이게 법규적으로 따는 건 1.6mm지만 우리가 쉽게 물을 배출하면 3mm 이상이 돼야지
예.
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좀 비도 많이 내릴 것 같고 또 이어서 겨울에 눈도 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한 번쯤 지금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요. 원래 타이어 교체 시기가
예.
장마철 오기 전 아니면 겨울 오기 전
아하.
이때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왜냐면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 물을 많이 배출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 되려면 물
예.
이제 그 트레드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트레드 깊이 안 되면 여름철 사고와 접촉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됐으면 여름철 가까워서 장마철 가까이 오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해라 아니면 또 눈이 오기 전에 교체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타이어 공기압은 어때야 되나요?
공기압 같은 것도 약간 10% 정도 더 업해주는 게 연비도 좋아질
뿐더러 빵빵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물 배출하기도 쉽습니다.
더 빵빵해. 10% 정도는 더 빵빵하게
네.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 장마철 대비해서 유리에 발수 코팅하는 경우도 있던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발수 코팅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빗물 같은 게 흘러내리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효과는 좀 있죠. 아무래도 와이퍼를 많이 작동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발수 코팅제에 있는 와시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대신 브러쉬 고무는
예.
약 한 2만 킬로 정도, 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되면 그쪽 교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와이퍼 작동될 때 슬금처럼 나가면 교환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고무가 이렇게 보면
예.
이게 장력이 있어야 돼요, 장력이. 밀착 상태가 좋 좋은 거와 나쁜 거 있는데 밀착 상태가 좋은 와이퍼 곰으로 갈아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어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죠.
예.
브레이크 경우에 제동거리 확보를 충분하게 되는데 왜냐면 달리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지나가게 되고 결국 라이닝과 디스크에 물이 적게 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잖아요.
예.
그럼 평상시에 아,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속도에 차가 쓸 거야라고 했는데 차가 안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접촉사고가 가장 많을 때가 뭐냐면 여름철이에요. 장마철에 비 올 때. 왜냐면 겨울에는 이미 조심을 해요. 눈이 와기 때문에 미끄럽겠구나라고 조심을 하는데
예.
여름에는 물, 아, 별거 아니야, 비. 그냥 지나가도 뭐, 괜찮아. 라고 하다가, 물에 젖어 있는, 생각 못하고 가서 안전거리 확보 제대로 못해서 접촉사고가 가장 많으니까, 하여간 비가 많이 오고 물길이 많이 있을 때는, 하여간 안전거리 확보를 평상시에 두 배 정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행 중일 때 말고, 이제 비 오는 날 운행을 다 마쳤고, 이후에 네. 그냥 주차를 해놓거나 관리를 할 때, 이거 뭐, 따로 차량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왜 자동차가 요새 자동차는 다 전자부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예.
배선 커넥터 같은 것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습도가 많은, 특히 지하주차장할 때 습도가 많게 되면 배선에 부식 상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으면 햇빛에 잔뜩 한 번씩 말려주는 거가 좋아요.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말려도 되고. 만약에 그렇기가 여의치 않다면 엔진 룸에 있는 먼지 같은 거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에 헤어드라이 같은 걸로 배선 커넥터라든가 컴퓨터 주변을, 센서 주변을 깔끔하게 말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내 안에 보면 아무래도 눅눅해지고 이제 그 습도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트 밑에 그리고 앞쪽 크로스 판넬 밑에다가 뭘로 오냐면 숱이나 붉은 소금 같은 거 주머니를 달아놓게 되면 습도를 머금을 수 있어서
예.
거기는 어떤 전자적인 부품이라든가 예, 거기 발생될 수 있는 커넥터 부식 상태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습도를 머금을 수 있는 굵은 소금이나 숱 같은 거를 달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 예전에 뭐 물 먹는 땡땡 이런 거 놔도 됩니까?
아, 물 먹는 땡땡 같은 거는 사실 좋죠. 사실 좋은데
예.
중요한 건 물이 형성이 됐을 때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아하.
안 해주면 만약에 브레이크 밟을 때 너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엎드려 치면 그거 더 망가뜨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장롱에 넣어봤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얼마 있다 꺼내면 장마지나 꺼내면 그냥 물이 그냥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대로 그 장롱이 그대로 서 있어야 되냐면 자동차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는 전기차도 많이 보이던데 비 오는 네. 날 전기차량의 안전 문제 뭐 이런 것 요즘에 뭐 문제 없습니까?
메이커에서 이거는 안 해주는 불편한 기술인데.
예.
사실은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디젤, LPG 같은 경우에 물길을 막 지나가도 잘못 대봐야 시동 꺼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차는 만약에 뭐 방수장치 잘 돼 있죠. 근데 안전장치 돼 있지만 만약에 작동 안 될 때는 480V에서 800V를 내가 고압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가솔린이나 디젤, LPG처럼 물길을 막 지나다니는 데가 이러면 안 되고 천천히 물길이 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왜 그러냐면
예.
일반 차 같은 경우는 차당 바닥의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지만
네.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바닥의 높이가 17cm에서 19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물이
예.
배터리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톤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메인 배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수 처리는 돼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물 지나갈 때는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가솔린 디젤 LPG 같은 경우는 물을 이 도로에 물이 잠겼을 때 아이디어 지나가도 돼 안 돼 할 때 바퀴의 반 이상만 안 넘어가면 돼. 그러면 엔진에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하.
네. 반에서 반 정도가 안전한 거예요. 왜? 높이가 낮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똑같이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반 정도 되는데 아, 지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거의 배터리하고 물하고 만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 전기차의 화재 사건을 많이 봤는데 혹시 전기차가 그 감전 사례도 있습니까?
뭐 충전하다가 감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됐으면 충전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제 커넥터라든가 주변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보호장갑 끼고 해야 되는 게 맞겠고. 근데 충전할 때는 절대 급속 충전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은 급속 충전을 하지만
예.
80% 이상 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80% 이상 하면 안 되니까 급속충전 됐으면 피하라. 만약에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짧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보통 충전 7에서 8시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열폭주, 그러니까 배터리가 화재라거나 폭발의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차량 그 BP의 그 사진들 보니까
네.
중고차 매매단지 침수된 사진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차량들 다 정비해서 판매가 되나요, 나중에?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할 때 이걸 잘 봐야 돼. 중고차 하면 예전에 울산에서 한번 비와가지고 몇 년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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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가 한 1,000대 정도 물에 잠궜었잖아요.
맞아요.
그 차를 사가서 다 중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갔어요. 공업사는 사람들이. 왜냐면 두 대로 한 대 만들고 세 대로 한 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고철로 사가지고 이제 그 뭐 차를 거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차 살 때는 항상 최초 등록지가 어디냐 이거 꼭 보시는 게 중요해. 만약에 울산 차가 울산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 차들이 뭐 각 지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최초 등록지가 울산에서 갑자기 울산 차가 서울에 왔어?
어허.
갑자기 울산 차가 인천에 왔어? 이렇게 되면 왜 여기 왔겠어요? 뭔가 문제 있다고 오른 거죠. 사실 확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또 청주에서 뭐 장민차가 있었죠. 그죠?
예, 예, 예.
뭐 그 차가 갑자기 뭐 서울, 인천, 그 강원도에서 만약에 판매된다라면 아, 이 차는 침수될 확률이 높은 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족보를 다 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
뭘 해야 되냐면 중고차 살 때 항상 최초 등록지. 얼마 전에 요거 판매하게 되네. 지금 위치에 지금 인천에 와 있지만 이거가 있던 자리가 언제야? 라고 보면 청주에 있었어? 울산에 있었어? 이번에 뭐 중고차 매매대 수원에 있었어? 라고 하면 약간의 의심의 꼬리를 갖고 있어야죠.
그 중고 차량을 사러 갔을 때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이미 다 처리를 해놓나요? 보통?
당연하죠. 예전에는 뭐 안전벨트 빼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 처리하는 거고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트렁크를 열어도 다 처리해요. 근데 이제 배선 커넥터 쪽에 이제 그럴 수가 있겠고 또 엔진 룸에 여러분 작은 구멍들이 보일 겁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황토 흑색깔이
네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칠색깔이 황토 색깔이 좀 있다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세차 다 해도 볼트 구멍이 뚫린 데는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 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짝을 열게 되면 그 플라스틱으로 된 스텝 뭐 카바가 하나 있어요.
예.
그걸 딱 열게 되면 배선 커넥터에 젖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 뭐 향수가 아주 집탄 향수가 있다. 요거는 침수차일 확률이 높아요. 예, 이제 그걸 감쇄하는 거지. 그죠? 코를 속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차에 탔을 때 약간의 무르지고 냄새 나는 차 있죠?
냄새.
요거는 다 거의 침수차야.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하나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요즘 기름값 비싸져 가지고 고민 많으시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저렴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흑기 매니부터 카본 청소하는 거.
예.
나 배터리 아니야 저기 뭐야 공기압 10% 정도 올리는 것, 그다음에 점화 장치 이제 문제되는 거 수리하는 것, 그렇게 보시고요. 또 연비차가 연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뒤에 머플러에 뭐 검은 거라든가 이런 디젤 차도 검으면 안 돼. 깔끔해야 되고
예.
또 가솔린도 마찬가지. 그게 뒤 머플러가 검다는 얘기는 연비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주유비 아끼는 주유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유할 때는 기름을 넣을 때 이제 고소로 대부분 넣잖아요. 세포할 때.
예.
1단으로 천천히 넣는 게
천천히.
한 2, 3천원은 이익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고속으로 넣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넣어라.
네, 특히 휘발유는 그래요.
휘발유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죠? 예. 네, 온도에 따라 투표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 천천히 넣게 되면 그죠? 그리고 됐으면 아침이나 저녁에 넣는 거예요, 주유. 여름에는. 네, 날씨가 더운 때 넣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료가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꿀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퀴즈 바로 드립니다. 정답 보내시면 되는데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볼 슬기로운 소변 생활 프로젝트 시작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점프를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찔끔 나오는 소변에 당황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 증상은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층이 증가하면서 이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방광염, 2번 요실금, 3번 손실금, 4번 이현웅이 좋아하는 현금. 1번 방광염, 2번 요실금, 3번 손실금, 4번 이현웅이 좋아하는 현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선물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셋,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셋,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셋,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퀵 디테일러 셋, 팽락닷컴에서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세제 셋,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시작일이 바로 오늘이죠. 최근에는 임기 말을 맞은 기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 고위공직자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한세근 조사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이 지켜보는 눈이 상당히 요즘 매서워지고 있는데 그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저희가 그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제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공직자들은 이제 행동강령이라는 그런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이 행위 기준을 이제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이제 예컨대 이제 뭐 출장 여비와 같은 그런 이제 공적 예산을 이제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 채용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뭐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어떤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상반기에 이제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이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예.
예, 점검을 실시했고요.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년 6개월간의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는 YTN 라디오 지금 검색하시면 들어와서 보실 수 있는데 앞쪽에 저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우리 조사관님이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화면 중앙에 맞게 조금만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점검 결과 좀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제가 행동강령 점검하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게 됐는데
네.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저희가 지적 사항은 아닌데 확인된 게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의
네.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이라는 그런 의무 규정들이 잘 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취임 전에 민간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많이 제출 안 했나요?
네, 저희가 그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제 행동강령에서는 이제 지자체장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뭐 특별상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전 3년간의
예.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점검에서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제출 의무자가 총 이제 255명이었는데
예.
이 중 이제 44%인 113명만이 이제 활동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고요.
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 의무자가 총 2002명이었는데 이 중 26%인 518명만이 활동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 안 한 사람이 더 많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제출을 안 한 게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취임 전에 민간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직으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은 이제
예.
민간에서 이제 일하실 때 이제 알던 사람들과 어떤 사적 이해관계가 많이 연계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공직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야기될 소지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이게 가장 많은 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날카롭게 매섭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